여러분, 그 오랑우탄이라는 단어가 인도네시아어로 숲의 사람이라는 뜻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숲이라는 뜻의 후탄이랑 사람을 뜻하는 오랑이 합쳐진 단어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숲의 사람들 사이에서 무려 12년째 치열하게 지내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기록이거든요.
벌써 12년이나 되셨군요.
네. 그 K-드라마 열풍 덕분에 현지 학생들이 이 중년의 선교사님을 막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오빠요. 재미있네요. 근데 오늘 저희가 탐구할 내용이 뭐랄까 그냥 훈훈한 해외 봉사 미담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그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엄청난 규모의 이슬람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요. 이 압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작 6%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름을 인정받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지 그 치열한 생존과 공존의 방식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그 묵직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무조건 명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그 열성적인 홈팀 관중석 한가운데서 저 혼자 원정팀 유니폼 입고 막 당당하게 신분증 내미는 그런 격 아닌가요?
딱 그런 느낌이죠.
이슬람 사회에서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굳이 적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그냥 자초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현지인들에게 종교를 적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아, 행정 절차가 아니다.
네.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딱 명시하는 순간 이분들은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온갖 불이익을 스스로 확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즉, 어떠한 사회적 차별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아주 묵직한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와, 취업하거나 집을 구할 때마다 자기 신념을 시험대에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매 순간이 결단인 거죠.
근데 상황이 더 막막한 게 현지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포교 활동이 아예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면서요?
네,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교사의 목적이 보통 복음 전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말로 설득하는 거잖아요. 입을 아예 막아버리면 선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1만 7천 개가 넘는 섬에 350여 종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자칫 종교 마찰이 생기면 끔찍한 유혈 분쟁이나 테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막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니까 입을 닫는 대신 행동으로 공존을 선택한 거죠.
행동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이슬람 명절에 직접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고요. 또 이슬람 예배당에 축의금도 꼬박꼬박 보냅니다.
오, 진짜요? 타종교 명절에요?
네. 게다가 매월 6만 원씩. 이게 현지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수십 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30여 개의 예배당도 묵묵히 지원했죠.
와, 이거 겉으로만 들으면 진짜 자본 빵빵하고 엄청 체계적인 평화구축 프로젝트 같아요.
그렇게 들리죠?
이 정도 규모의 헌신을 감당하려면 선교사님 가족들 본인 삶은 되게 안정적이고 평온했어야 할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의 실제 삶은 완벽한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카오스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내분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하혈하며 쓰러지셨고요.
세상에, 장티푸스요.
네. 그리고 사춘기 딸은 영어를 전혀 몰라서 막 예스 노우만 하면서 6개월 동안 매일 밤 한국 가고 싶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마음 아프네요.
설상가상으로 함께 일하던 동료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비극까지 겪으셨죠. 게다가 파송 초기에는 현지 교단이랑 소통 오류가 생겨서요.
소통 오류요?
네, 원래 가려던 발리 지역에서 파송을 아예 거부당하는 황당한 행정사고까지 났었습니다.
아니, 평화를 전하러 갔는데 정작 본인들 삶은 완전히 벼랑 끝이었네요. 근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실패랑 혼란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발리에서 쫓겨난 건 완전히 멘붕이었을 텐데요.
사실 그 발리에서의 참담한 실패가 오히려 뼈아픈 겸손을 가르쳐 준 겁니다.
겸손을요?
네. 그 행정착오 덕분에 발리보다 훨씬 척박하고 소외된 동부자바섬으로 향하게 됐거든요. 자신들의 원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실패 속에서 스스로 힘을 쫙 빼고 다가가니까 비로소 자바섬의 가난한 현지 교회들이 마음을 열고 이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한없이 낮췄을 때 비로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약함이 곧 무기가 된 역설이죠.
지금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팍팍한 하루를 견디고 계실 여러분에게도 이 인도네시아 교회의 이야기가 큰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적대적인 환경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가 먼저 멘탈 꽉 잡고 강해져야 한다고 믿잖아요.
맞아요. 일단 내가 완벽한 논리로 무장해서 이겨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들의 생존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은 내가 옳다는 걸 날카롭게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 삶이 철저하게 흔들리고 가장 취약해진 순간에 내 정당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상대를 품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거네요.
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날카로운 말로 이기려고만 하나요? 아니면 상대의 명절에 현수막을 걸어주는 행동으로 먼저 다가가고 있나요?
참 찔리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어디까지 약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일상 속 평화 구축 방식은 어떨지 상상해 보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